4. 그래서 외로웠네. 한밤에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도 없고 그 울음소리를 듣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에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운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 몇 년 전 나는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을 쓴 일본의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 선생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50년간 1만 명의 의뢰인의 삶을 분석한 이 운의 현자는 운을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나의 운은 항상 남의 운과 연결되어 있기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면 예외 없이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것. 무엇보다 운이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는 해석에 탄복했다. 이웃에 공헌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신의 호의가 곧 운이다. 이 정의를 우리의 이어령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자신,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의 증거로 큰 재능을 받았고 격동기의 대한민국을 누비며 마음껏 창조적 혁신을 이뤄냈다. 한국인에게 이어령이라는 존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으나 선생 자신도 스스로 운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까? 그것은 묻고 싶었다. 손자도 딸도 앞세워 하늘로 보낸 하늘이 내린 이 천재에게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운 좋은 인생을 사셨나요? 내 인생이 운이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를 해본 적은 없네. 운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말 자체가 어쩌면 운이 좋다는 뜻 아닐까요? 허허, 따져보면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운을 타고난 거라네. 운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 세상에 나온 후엔 제 각자 운명의 길을 걸어가지. 다른 소설, 다른 시, 다른 드라마를 사는 거야. 인생극장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운을 시험하는 제부뽑기 같은 건 어떤가요? 지금까지 80평생 살면서 심지 뽑아서 하는 일은 한 번도 된 일이 없어. 여럿 중에 무작위로 뽑는 것에 징크스가 있거든. 어릴 때는 고무신발이 귀해서 나무 계단을 신고 다녔어. 시골 학교에서 한 번씩 신발 배급을 하면 개수가 모자라 제비뽑기를 했거든. 그때마다 번번이 헛것을 뽑았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단념을 했지. 나는 안 돼. 뽑기 운이 없는 사람이잖아. 딱 한 번 제비뽑기로 된 게 전화였어. 경기고등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 삼각지에 막 집을 샀어. 그런데 전화가 귀하니까 정부에서 일반 전화를 뽑기를 해서 준 거야. 지붕 하나에 벽으로 두 집을 분리하는 나가야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그런 집이라도 전화 한 대 놓으니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 옛날 사람들의 꿈이란 건 참 소박했다네.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고 하류층이고 할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전화 놓는 거였어. 우습지? 지금은 1인 1 스마트폰 시대지만 그때는 집에 전화가 있다고 하면 좀 사는 집인가 보다 했거든. 학교에서 학생들 집에 무슨 가구, 가전제품이 있나 다 조사하던 시절이었어. 동급생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냉장고, 피아노 없어도 있는 체를 했지. 어머니 없는 애도 아버지 없는 애도 다 거짓으로 있는 체를 했어. 초등학생 아이들의 평등에는 거짓말이 큰 기여를 했네. 거짓말만이 그 아이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줬지. 지금은 운수저, 금수저로 서로를 가르지만 6.25 직후는 다 피난민이었고 평등하게 가난했던 시절이었어. 집을 가진 사람도 폭격 맞아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고 고아들이 지천이었네. 운 좋은 놈이 어딨어? 다 불행했지. 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전후의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코딱지만한 집이 이것저것 들이기 시작했어. 좀 사는 사람들은 응접실에 피아노, 냉장고 놓고 방문객들 기를 죽였다고. 그런 코미디 같은 시절에 내가 글을 쓰며 살았는데 월급 받아 돈은 있어도 운이 없어 전화를 못 넣은 거야. 그러다 뽑기가 됐으니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네. 배급 시절의 풍경이죠. 한정된 자원을 나눠갔던 시절의 웃픈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어쨌든 선생님은 일생에 한 번 제비뽑기로 전화를 놓은 행운을 누르셨어요. 지금도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추첨된 것 말고 요행수란 없었죠. 운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운이 나쁜 사람들도 있는 걸까요? 있지. 뽑기로 정하면 공평한 것 같아도 재수 없는 사람은 항상 소외되는 거야.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도 밤낮 지는 사람이 있어. 주사위를 굴려도 매번 재수 없게 건너뛰는 사람이 있다고. 확률상으로만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래. 카지노에 가도 잃은 사람은 꼭 잃어. 속임수가 없더라도 따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저마다 삶의 굴곡이 생기는 거겠죠? 저는 살면서 요행수도 없었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운이 나빴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에 땅을 치고 후회할 때도 있었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불운에 비참할 때도 있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해 평균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운은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던 그 변호사의 결론도 그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덕을 베풀고 사는가로 서로의 운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 크나큰 부름만 피해도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했죠. 운은 하늘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나? 그 생각이 궁극적으로는 운명론이라네. 운명론이라고요? 결국 인간의 행운과 불운은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흘러간다는 그 운명론이요? 크게 보면 그렇다네. 그리스 사람들이 운명론자들이었어. 동시에 그들은 합리주의의 극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네. 지금 인간들이 발견한 물리학, 철학, 수학, 천문학, 미학 다 그리스 사람들이 해놓은 걸 기반으로 하고 있지. 그런데 지혜의 끝까지 가본 그 사람들이 운명을 믿었다는 거야. 그 증거가 신탁이야. 신이 맡겨놓은 운명.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운명을 사랑했네. 운명에 아모르파트라고 들어봤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현자들은 다 신탁을 믿었네. 신탁을 믿고 나아갔기에 지혜자가 됐지. 그렇다면 정해진 운명을 아는 자가 지혜자인가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지.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이야.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사랑한 철학자였어. 그가 지혜를 따라간 건 운명을 믿었기 때문이라네. 신탁이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자가 소크라테스라고 하니 궁금해서 길을 나섰지. 그가 살펴보니 아테네 사람들이 다 똑똑한 척을 하는 거야.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안다고 했거든. 그때 신탁의 의미를 깨달았지. 아,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 이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이야기구나.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봤네.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아는 자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한 사람이었던 거야.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신탁에 나오는 말이야. 신의 예언을 대언하는 무녀들의 말이지. 지금 자네는 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물었어. 제가 무엇을 물었지요? 인터뷰어의 본분도 잊은 채 순진무구한 눈으로 그에게 반문했다. 모른다는 결핍 상태만큼은 누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만한 인간임을 증명하며 지능과 덕으로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다가올 운명을 바꿀 수 없네. 데카르트처럼 모든 것을 회의하면서 끝까지 가도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과 만나게 돼. 빅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해주지 못해. 합리주의의 끝에는 비합리주의가 있지. 그렇다고 타고난 팔자에 인생을 맡기고 자기 삶의 운전대를 놓겠나? 아니 될 말일세. 그리스에서 말하는 운명론이란 있는 힘껏 노력하고 지혜를 끌어모아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오이디푸스를 떠올려보게.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아버지를 살해할 운명이라는 신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친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신탁의 운명을 완성하고 말아. 아버지를 죽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의 운명. 영리한 프로이드가 그 지독한 비극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따왔잖아. 이걸 이해해야 하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저편의 세계. Something Great가 있다는 거야. 지혜자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네. Something Great를 인정하고 겸허해지는 것은 머나먼 수련의 길이야. 신탁이 서양의 운명론이라면 주역은 동양의 운명론입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보며 다가올 행과 불행을 점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요. 동양의 운명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운명에 자발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네. 토정 이지함에 관한 재미난 일화가 있어 토정 이지함이 정월초에 책을 보며 미래를 점치는데 곧 자기 앞에 벼루가 깨어질 운세인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벼루가 깨어질 이유가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지. 강풍이 부나? 지붕이 무너지나? 그런데 밖에서 어머니가 부르셔. 얘야, 나 좀 보자. 조금 있다 나갈게요. 얘야. 계속 부르는데 아들이 무시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어머니가 문을 확 열어제치며 그런 거야. 이놈아, 애미보다 벼루가 중요하냐? 그러고는 토정이 들고 있던 벼루를 빼앗아서 마당에 내팽겨쳐 버렸다네. 어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깨졌을 벼루가 자기 예시로 깨져버린 거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래 예측에는 자기 투영이라는 핫한 테마가 숨어 있다네. 어려운 얘기군요. 운명 앞에서 나는 저항해야 할지 투항해야 할지. 결정된 운이 7이면 내 몫의 3이 있다네. 그 3이 바로 자유의지야.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그게 설사 어리석음일지라도 그게 인간이 행사한 자유의지라네. 아버지 집에서 지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굳이 집을 떠나 고생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어차피 집으로 돌아올 운명일지라도 떠나기 전의 탕자와 돌아온 후의 탕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네. 그렇게 제 몸을 던져 깨달아야 잘났거나 못났거나 진짜 자기가 되는 거지. 알겠나?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수만 가지 희비극을 다 겪어야 만족하는 존재라네. 선생님, 그런데 그런 자유의지의 일환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매번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력과 운의 부조화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나는 실력이 있는데도 왜 일이 잘 안 풀리냐는 거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화는 나겠지만 난 실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 반면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할 때마다 꼴찌를 한다면 창피함을 느끼겠지. 여기서 미묘한 이슈가 생겨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해버리면 패자는 변명거리가 생겨. 내가 지는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라고 숙명론, 팔자론으로 풀어버리면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네. 가난해도 실패해도 팔자 핑계대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인생의 마디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운명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고약한 버릇이라네. 마라톤 경주를 하다 갑자기 하늘에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넘어진 사람은 운이 나빴다는 위로를 받을 만해. 그러나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세계에 운을 끌어들이면 안 돼. 커트라인 1점 차로 누군가는 시험에 붙고 떨어지지만 그것도 근접한 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이야. 세상은 대체로 실력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금수저, 흙수저 논쟁을 좋아하지 않아.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자조를 경계해야 하네. 운명을 느낀다는 것은 한밤에 까마귀를 보는 것. 인정합니다. 실력과 인성을 갖추지 못한 채 감당 못할 행운을 받은 사람도 결국 그 넘치는 운값을 삶에서 다른 시련으로 치르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숱하게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인생 만사가 운으로 다 얽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선생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어쩌면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결정되었을지도 모르네. 오! 내가 오늘 이렇게 자네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 결정된 것 같나? 우주 생성 이전부터 정해진 거야. 선생님과 제가 우주 생성 전부터 만날 운명이었다? 그래, 가깝게는 오늘 내가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갔다면 우린 만나지 못했겠지. 혹은 지난번 라스트 인터뷰가 깊은 울림이 없었다면 우린 다시 만날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런데 결국 자네와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지. 태어나기에 만난 것 아니겠나? 따져보면 내 부모도 자네 부모도 그저 스쳐갈 인연이었을지도 몰라. 그날 버스를 놓치고 약속이 어긋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못 만나고 우연히 옆에 있는 여자에게 차 한잔 하실래요? 했다가 혼인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지. 그때 아버지가 늑장불이다 버스를 놓치고 내가 어느 날 암에 걸리고 자네가 내게 전화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나비 한 마리가 허리케인을 몰고 온 격이지. 이게 곧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이야. 오늘의 자네와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운명이었네. 이 세상에 운명이 아닌 것은 없으니까 일례로 내 계보의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생명은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나? 죽음을 앞둔 현자와 마주앉은 가을 아침에 36억 년 전 빛의 찌꺼기가 있던 그 거리를 더듬어 가자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내 아득한 눈길을 보더니 스승은 오묘한 미소를 지었다. 질문 하나 하겠네. 한밤의 까마귀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한밤의 까마귀는 안 보이겠죠. 한밤의 까마귀가 안 보이더라도 한밤의 까마귀가 어딘가에는 있어. 그렇지? 어둠이 너무 짙어서 자네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리고 한밤의 까마귀는 울기도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울음소리도 듣지 못해. 이게 선에서 하는 얘기라네. 한밤의 까마귀는 있고 한밤의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도 없고 그 울음소리를 듣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의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탄생, 만남, 이별, 죽음 이런 것들 만약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밤의 까마귀 소리를 듣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을 느끼는 거라네. 한밤의 까마귀를 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것? 그러면 깨닫게 돼. 그러면 깨닫게 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어긋남 혹은 스파크가 도미노처럼 내 이웃, 그 이웃의 이웃, 나아가 전 세계에 종으로, 횡으로, 은은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걸. 그런 인과관계를 다룬 영화들이 많습니다. 우연의 신비를 담은 세렌디피티나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담은 테넷 같은 영화들이요. 영화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한 번에 관찰할 수 있지. 안타깝지만 실제 인생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없어. 원인이 많으면 어떤 게 결정적 원인인지 모르거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범위는 한정돼 있네. 걔는 넓은 범위의 냄새를 다 맡고 돌아다니지만 우리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 인지 범위 바깥의 것, 가령 적외선이나 미립자는 볼 수도 없어. 존재해도 감각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게 존재론이야. 있는 줄 알아도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반대로 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꼈던 것,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것도 내일이면 다 변하고 없어져. 산천오이그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라는 노래 구절도 있잖나.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질문해야 하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건 무엇인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죽음조차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원자로 흩어지는 거라고 설명하지요.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범위를 축소해서요. 풀리건 안 풀리건 그 문제를 붙드는 게 철학이라네. 끝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요? 그렇지. 내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였어. 한 번 문제를 붙들면 풀릴 때까지 놓지 않았지. 문제적 인간이셨죠? 그래. 그래서 사는 내내 불편했지. 아이 때도 어른이 되고서도 이상한 사람이다, 말꼬리 잡는다, 얄밉다는 소리만 들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 좋다는 사람 많지 않아. 모르는 사람은 좋다고들 하지. 나를 아는 사람들, 동료들, 제자들은 나를 다 어려워했어. 이화여대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5,600명 좌석이 꽉꽉 차도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다른 교수에게 주더구만. 나한테는 안 가져와. 허허. 갑작스러운 고백에 괜시리 멋쩍어져서 나는 두 손을 비볐다. 섭섭하셨겠어요? 섭섭했지. 강의실 인기는 대단했어. 단연코 월등했지. 난 배고른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아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달랐어. 내 강의에 영감을 받고 내 글을 사랑해줬지만 스승의 날 나에게 꽃을 들고 찾아오고 싶다는 친밀감은 못 주었던 모양이야. 그건 뭐랄까. 항상 지적 대치 상태 같은 긴장을 요구하셨으니까요. 온유하기보다는 서늘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로웠네. 나는 속으로 스승의 말을 가만히 따라해 보았다. 동굴 속에 숨어든 메아리처럼 외로움이 덩어리째 만져지는 어조였다. 스승은 혼잣말 하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외로움 속에서도 수십 년씩 변함없이 관계를 맺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도 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일 거야. 평화롭기보다 지혜롭기를 선택해서 살았던 이여령의 치열한 나날들. 그가 그렇게 살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스승의 옷자락을 붙들고 배울 수 있다. 88살의 스승은 아낌없이 지혜를 나눠주는 동시에 간간이 소년기의 고독과 지적 분투의 현장으로 빠져들었다.